자, 이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0장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고넬료를 좀 깊이 이 인물을 묵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장 한장 통틀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량 면에서도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고요. 또 내용을 봐서라도 굉장히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땅끝을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끝을 뭐전 세계 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땅끝은 사실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가이사라 지역에 온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예, 지금으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파견을 온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교였죠, 장교. 근데 그 파견을 받아온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크게 두 군데 가이사라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혹시 기억나십니까? 헐몬산이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갔었었는데, 당시에 이 가이사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또 위치적으로도 중요했던 도시라는 그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수로 시설이 이 가이사라에 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끌어다가 가이사라 여기저기에다가 흘려보내서 식수로도 쓰고 농경을 이제 할때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고요. 또이 가이사라에 보니까 바다 그 지중해를 보고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흥을 즐길 수 있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였는데, 여기에 지금 로마의 군 장교로 이 고넬료가 파견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인정을 받고 이런 도시에 파견을 올 정도면, 그리고 아주 그 스마트한 사람이었는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가이사라에 6천 명의 한 부대가 주둔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6천 명 로마 군인, 엄청난 수죠. 근데 이 6천 명이 10개의 부대로 나눠졌는데, 600명씩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600명의 한 부대가 100명씩 나눠가지고 6개 백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6개의 백인대로 100명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에 있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백부장이었죠. 이 백부장은 100명의 스라의 군사들을 둔 장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나만에서 잡혀갔을 때는 거기에는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군사 장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1절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2절에는 그의 내면적 모습을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가이사라의 파견을 받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고요, 또 하나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10장 2절 초반부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경건은 결국은 영어로는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지한, 그래서 진리를 갈망하면서 구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바로 오늘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첫 번째로 보면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God fear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fear,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 무서워해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아담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그분의 높고 높으심,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내가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품어주실 것 같고 참 좋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또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불의를 지나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농축되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죄를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농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경외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님을 자신만 경외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식솔들이 많았어요. 오늘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인들이 있었고 또 그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스라에 부리고 있던 부하들을 다 포함한 말 표현 같은데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럼 이건 여기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영적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고넬료가 온 식솔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은 이 식솔,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리더들이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리더를 사람들은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러나는 걸 절대 좋아하지 말라고. 드러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 보는 자리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그냥 조용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축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자질을, 그만큼의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는 물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시죠.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는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그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선하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리더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온 식구들이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